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아니하고 잘 귀담아 듣고 또 심령 속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 전하는 자 듣는 분들 모두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주 짧은 동영상 하나 보면서 설교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28조 6항을 받는 이유는 교회의 자유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라고 하는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예, 지금 모신 것은 짧죠?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 통합교단의 총회 회의 장면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열린 총회는 103회째 총회였고 지난 9월 10일부터 4일간 전북 익산에 있는 이리 신광교회에서 열렸는데요. 이번 총회는 우리 총회 소속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지 않은 비신자들도 이번 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기독교 언론사 말고 일반 언론사, 방송사에서 다 나왔어요. 그 이유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에 관하여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설교 서두에 적 있는 것처럼 명성교회에 관한 총회 결정을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는 물론이고 한국교회 전체가 늘 평안하고 든든한 가운데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과 빛의 모습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교단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성교회에 대한 총회의 결정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아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소위 목회자 세습이라는 명성교회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최근에는 또 다른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 하나인 이 명성교회에 대한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뭐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일단 명성교회에 대한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한국 사회 가운데 복음 전파의 문이 점점 더 닫혀지는 것 같아서 정말로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9,400여 개의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총회가 명성교회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교우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할 말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친척, 지인들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있죠? 예. 아, 너 말이야. 교회가 영 별로야. 여기가 북한도 아닌데 아버지 목사가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지 않나. 수십억씩 비밀 자금을 만들어 놓지 않나.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썩었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TV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내용 거의 다 왜곡된 거야.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맞아.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썩었어. 그래서 나도 앞으로는 교회에 안 나갈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둘 다 적절한 대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비판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썩었다는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교회가 있는 거 맞아! 그러나 그런 교회는 정말로 일부에 불과해. 일부에 불과해.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언론에 비춰지는 그 교회가 답니까? 우리 교단만 해도 9,400의 교회가 있어요.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세상보다 훨씬 더 썩은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대 다수의 훨씬 더 많은 교회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소금과 빛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싹 무시하고 다 썩었어. 무슨 근거로 다 썩었다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 총회에서는 잘못된 교회의 모습을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아 잘못된 것은 고치고 바로 잡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어. 이렇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명성교회 문제 역시 보신 것처럼 우리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잘못됐다고 결정을 내렸다. 기독교 신앙이 없는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드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종교개혁의 본디 정신을 종교개혁의 본디 정신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저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3대 목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2013년 종교개혁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기 있는 세 가지 외에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종교개혁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오지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라틴어로 Ecclesia Semper Reformanda라고 하는 이것.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역설한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요, 저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 주제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3대 목표를 아우르고 있는 종교개혁의 궁극적인 목표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1517년 10월 31일 시작됐던 종교개혁은 501년 전에 일어났던 과거의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2018년 10월 28일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지금 현재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봤던 우리 총회의 결정 역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본디 정신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 501주년을 맞아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본디 정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본디 정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 찾아야 할 것을 찾는 것. 찾아야 할 것을 찾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속에 보면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지금 보면 이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표현은요,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주의할 것은 여기에 나온 이 의롭다는 말의 의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의롭다는 말은요, 일반 사회에서 이 통상적으로 말하는 의롭다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의롭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월호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승객들의 대피를 돕다가 목숨을 잃은 고 박지영 승무원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세월호 의인 이렇게 부릅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보도가 됐었는데 서울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시도한 40대 여성을 보고 다 보고 있는데 혼자서 뛰어들어가서 구조한 해군 중령 김용우 해군 중령에 대해서 언론에서 또 많은 사람들 한강의 의인 이렇게 불러요.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 사회적 일반 세상의 관점으로 보자면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롭다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의로운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의롭다 의롭지 않다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누구도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아무리 우겨봐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를 기준으로 해서 의롭다와 의롭지 않다를 말했을 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100% 의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의롭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유일한 방법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겁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다시 한번 본문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보셔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죄로 말미암아 100% 의롭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100% 그런데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주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죄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평가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평가를 받게 됐다는 이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혹여라도 여러분 이거는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주변 사람한테 말씀하실 필요도 없고 본인 스스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으로 진심으로 동의가 안 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 10년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원래는 의롭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가끔씩 어떤 분들은요, 기독교 복음, 성경의 복음을 자기 주관대로, 자기 입맛대로 희한하게 바꿔서 이 세상 철학과 학문과 사상을 가지고 그걸 덧입혀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 지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물론 당연한 전제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구세주를 믿었다는 것은 이 거루 그 안에 회개했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었다? 거짓말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고 의롭게 되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자, 보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게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저기 있는 저 빈칸, 저 가운데 들어가야 할 말이 뭘까요?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근본적인 이유도 이거예요.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이 진리가 흔들흔들 흔들리고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오늘날 종교교육은 뭐 이런 제도를 고치고 뭐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루터가요 종교교육 시작할 때, 아, 나는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를 개종해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또 카톨릭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제도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뜯어 고쳐야지, 그래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없는 구원,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찬이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구원,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찬, 그게 말이 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맞지요? 네. 예수님이 없는 구원, 예수님이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크리스찬, 이게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모습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고, 심지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복음은 전부 다 내버리고 가짜 복음을 가지고 이게 복음이다, 이게 맞다. 루터가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그것 때문에 일으켰는데, 그 후에인 개신교 교회 교우들은, 성도들은, 교회들은, 또 목회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뒤집고 있어요. 루터가 그렇게 다시 붙잡으려고 했던 그거를 거꾸로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 교수가 얼마 전에 미국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애둘러서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레너드 스윗 교수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마디로 예수 결핍 장애, 예수 결핍 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미국 교회 거의 모든 집회가 성경이나 예수님을 주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명한 비즈니스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리더십 강의를 듣고 뭐 새로운 성공 전략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진단했어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레너드 스윗 교수의 진단을 소개하면 교회의 모든 집회와 행사의 목적이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규모를 더 크게 키울 수 있을까? 여기에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거꾸로죠. 그러다 보니 모든 교회가 경쟁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좀 더 획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에 어필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를 보여주는 모습은 그 속에 거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외적인 몸집만 불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로마 카톨릭 그 당시 그 잘못된 모습이 오늘날 개신교 교회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 교회의 모습을 진단한 레너드 스윗 교수는요 루터의 유명한 명언을 인용하면서 한국 교회를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루터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고 악마는 채플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루터가 말한 이 채플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예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회의, 형식 뭐 이런 걸 가리킵니다. 루터가 말하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셨고 악마는 채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는 예수를 보여주고 복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가 빠져버린 프로그램만 보여주고 복음이 빠져버린 행사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레너드 스윗 교수가 던진 이 질문은 사실은 500여 년 전 종교개혁을 시작하던 루터가 로마 카톨릭과 그 당시 크리스찬을 향해서 던졌던 질문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똑같아요. 자 여기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독일 그 비텐베르크 도시로 잠깐 사진여행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 저것은 저 루터가 종교교를 시작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도시 광장의 모습입니다. 참고로 이 비텐베르크 도시의 정식 명칭은 루터슈타트 비텐베르크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인데 독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름 바꿨어요. 비텐베르크에서 루터의 도시 비텐베르크 바꿨습니다. 저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위에 있는 거 말고 밑에 있는 사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죠. 작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를 보려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겁니다. 저 밑에 있는 사진 왼쪽에 있는 주황색 지붕과 흰색 바탕으로 된 교회가 루터 종교개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회입니다. 저 교회 이름은 비텐베르크 시립교회. 좀 확대해서 보여드렸죠? 예, 저기 화면에 나오는 건물이 비텐베르크 시립교회인데 원래는 종교교회 이전에는 성 마리아 교회로 불리다가 지금은 비텐베르크 시립교회라고 불리고 있어요. 저 교회 앞에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이 루터 동상입니다. 저 교회는 1535년 개신교 최초의 목사 안수식이 거행됐습니다. 또 최초로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카톨릭에서는 미사를 들 때 싹 다, 전부 다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사에 참석하는 독일 사람들 99%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다음 바로 저 교회에서 처음으로 남의 나라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자기 나라 모국어, 독일어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전 세계 학자들은 저 비텐베르크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날 개신교회 모교회다,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 부르는데 자, 비텐베르크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네. 엄청나게 화려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네. 사실 저것도 리모델링을 얼마 전에 몇십 년 전에 한 거예요. 리모델링을 해서 저 정도다. 원래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야, 볼품없네 이 정도에. 자, 근데 저 예배당 맨 안쪽 강단 부분을 보시면 강단 뒤쪽에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예. 작으니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강단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예. 설교하는 목사가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고 그 뒤쪽에 그림이 있죠? 예, 그림이 보입니다. 저 그림은요,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멋으로 그린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술적 가치도 높은데 사실은 예술적 가치보다 성경적인 신학적 가치가 훨씬 높아요. 왜? 종교개혁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하나로 된 그림이 아니고요. 저 그림은 원래 네 개로 이루어진, 네 개로 된 개별 그림을 한 대 모아놓은 겁니다. 세례, 속죄, 성만찬, 그리고 설교. 이렇게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은 겁니다. 저 네 개의 그림 중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일 중요한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네 번째 그림인 설교하는 그림. 저 밑에 있는 겁니다. 예, 말씀을 선포하는 그림입니다. 자, 크게 확대해서 잘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은 예배드릴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루터가 설교하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세히 보셔요. 자세히 보일 거예요. 루터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포즈를 취하고 있죠?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가락으로 루터가 이게 가리키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루터는 이 그림에 담겨진 의미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 흉년과 전쟁과 질병과 이런 등등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루터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가지가지 힘겨운 일이 생겼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저 그림에 담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이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한다.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에서 밀어내버렸는데,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예수가 빠져버린 교회가 됐고 복음이 빠져버린 교회가 됐는데, 우리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들이 예수님을 교회의 중심으로 다시 모셔야 한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한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저 그림에 담겨진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본디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신 크리스천,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고 복음을 소개하는 교회다운 교회, 우리 모두 이러한 크리스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종교개혁의 본디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길,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것이라는 이 사실 심령 속에 꼭 새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